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지나고 6월을 맞이했는데요. 5월 한 달을 지나면서 저도 이렇게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조금 분주하게 5월을 지난 것 같습니다. 꼭 5월 가정의 달이 아니더라도 가정의 소중함을 항상 느껴야 하고 또한 더불어서 부부 간의 관계의 소중함과 그리고 결혼의 의미를 항상 또 새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사도 바울은 독신과 결혼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독신에 대한 바울의 교훈은 바울은 사실 그가 독신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이 독신의 삶을 살면서 독신의 삶을 사는 것이 나은 몇 가지의 경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란의 경우 당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로마 교회로부터의 그 심각한 박해 그리고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 그리고 또그 당시에 기근이 닥쳤다고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그리고 28절에는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또한 29절에는 그때가 단축하여 진 고로 즉 육신의 고난이 있거나 그때가 단축하여 질 때, 즉 심각한 신앙의 박해가 있을 때 믿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는 당시 고린도 교회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나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 박해를 견디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때는 결혼을 하기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환난, 육신의 고난. 이런 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두에게도 있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임박한 환란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신앙의 박해와 또 오늘날의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겪는 그 많은 환란들이 있습니다. 한국이라면 겪을 필요가 없는 언어 문제, 신분 문제가 우리의 그야말로 환란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뭐 어디에 살든지 간에 관계없이 다가오는 물질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 등이 우리의 정말 환란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독신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31절 말씀 후반부 말씀처럼 31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고 하는 이 나그네 의식, 그리고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외형, 이 외형이라는 이 말은 스케마라는 그 단어인데 겉모습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당시에는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냐 하면 배우가 연극에서 그 무대에서 사용하는 그 의상 그리고 무대 세트 이런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즉,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무대에서 배우의 역할은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무대에서 무대 세팅은 다 사라지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결혼, 재산, 성공과 성취, 모든 인간사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지나가고, 독신도 지나가고, 청년의 시기도 지나가고, 장년의 시기도, 노년의 시기도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룩한 모든 것도 다 스케마, 지나가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든지, 독신으로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임박한 환란 속에서, 또한 육신의 고난 중에서, 그때가 임박한 때를 살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외형은 다 지나간다. 그러한 나그네 의식, 종말론적인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 성공, 평판, 이 모든 것들이 배우가 연기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다 지나가는 역할 뿐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실체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지나가지 않는 것, 우리에게 그 참된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체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33절에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34절에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보세요.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24장 5절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고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라고 율법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을 끝내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에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신학대학원 첫 1년에는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결혼을 해도 떨어질 1년간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이후에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34절에 마음이 갈라지며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 창조 명령에도 에덴 동산에서도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하와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그를 사랑하고 또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킬 때에 배우자를 돌보는 것이 참 거룩한 책임이죠. 그 거룩한 책임을 지고 나아가면서 우리는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현실적인 분산이 이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악하기 때문에 서로를 기쁘게 하려 해도 사실상의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기쁘려고 해도 기쁘게 하려 해도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면 죄와 죄가 부딪힙니다. 죄와 죄가 부딪혀서 갈등하고 또한 그 기쁨이 또한 다 사라질 때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갈등을 주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오래 살아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리고 부부간에 오래 살면서 때로는 마음이 점점 어려워질 때 또 있습니다. 변할 때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인간은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가 서로를 기쁘게 하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의 관점을 서로를 기쁘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관계로 우리의 관점과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서로를 기쁘게 하려 하다 보면 안 됩니다. 기쁨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다가가려고 하면 죄와 죄가 부딪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삼각형의 원리와 같습니다. 두 점이 가까이 가면 부딪힙니다. 그러나 이 두 점이 꼭지점을 향하여 올라가면 두 점이 가까워지죠. 두 점이 직접적으로 가까워지면 부딪히고 맙니다. 그러나 위를 향하여 갈 때 그 두 점은 점점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면 서로에게 가까이 가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되시기 때문에 두 부부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친밀감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부는 광야라고 하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함께 걸어가는 영적 동반자입니다.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 영혼의 친밀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가 간 자, 시집 간 자가 각각 아내와 남편을 기쁘게 하여 마음이 갈라진다고 하며 이어서 3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를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치에 합당하게 그리고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치에 합당하게라는 말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혼란스럽지 않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흐트러짐 없이라는 말은 방해받지 않고 주의가 흩어지지 않고 집중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치에 합당하게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질서가 세워지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흐트러짐 없이 주의가 흩어지지 않고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부부 그리고 또 자녀 관계 또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결혼과 독신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본문을 저는 참 무거운 마음으로 묵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신방을 하다 보면 또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다 보면 많은 가정에 아픔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너무나 힘든 관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결혼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관계를 또한 우리 모든 부부 관계를 십자가 앞에 비추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부 관계를 십자가 앞에 한번 비춰보세요. 십자가 앞에 비춰보면 나는 다 사라집니다. 십자가 앞에 비춰보면 내가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비춰보면 주도권 싸움도 없고 십자가 앞에 비춰보면 군림하는 것도 없고 십자가 앞에 비춰보면 주장하는 것도 없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도 없습니다. 저도 고난중간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십자가 악세사리 차에 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돌아보면 십자가 목걸이라도 붙어 있어서 주님 내가 항상 십자가 앞에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차에 십자가라도 걸어놓으면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를 비춰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오피스 앞에 다시 십자가를 갖다 놓았어요. 저도 이 목사라는 사명을 십자가 앞에 다시 비춰보고 싶어서 우리 부부관계가 십자가 앞에 비춰봐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비춰보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앞에 비추어 봤는데 공격하고 정죄하고 주장하는 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오늘 본문은 독신을 권하거나 결혼이 힘들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38절입니다.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또 잘하는 건데, 또한 39절에 재혼하는 것도 있는데, 39절 후반부에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주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바울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또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가, 부부 관계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과 방향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우린 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역할을 다 마치고 우린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직 실체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자녀와 부모관계, 부부관계 속에서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 주 안에서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즐겁게 걸어가시다가 모든 연극이 끝나면 다 리셉션이 있습니다. 저 천국이라고 하는 리셉션에 주님과 함께 만나 뵙는 그날을 고대하며 항상 우리를 십자가 앞에 비추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